자리 앉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페이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제 수련회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우리가 수련회 주제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제인데 그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수련회를 앞두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적절하게 잘 말씀해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스바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또 부흥 집회가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서 그 미스바에서 있었던 부흥의 역사를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엄청난 부흥을 주실 것인데 근데 이 미스바 부흥 운동은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미스바에서 모이기 전에 사무엘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보게 되면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두 가지를 하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두 번째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는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을 찾아보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찾아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세겜에서 이제 언약식을 체결하죠. 세겜에서 부흥회가 열린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그러면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대로 바꿔서 말하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고 한다면 돌아온다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아요. 두 가지. 하나는 이방신들, 우상들을 제하여버리고 두 번째는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 수련회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 저희 교회에 아주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주제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하는 주제인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제 일주일을 앞두고 있는 우리 교회에 너무나 적합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앞두고 이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뭐냐?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먼저 이방신들,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말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고 하거든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수련회에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우리 지난주까지 475명 등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500명 넘을 것 같은데 최대 인원입니다. 등록한. 여러분들은 수련회에서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물론 그 목자 목녀가 가자고 그래가지고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대부분은 아마 그렇게 사모할 거예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또 박보영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그렇죠?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가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정말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방언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사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세례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체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자 목녀님들은 우리 목원 이번에 정말로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 좋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지고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의 시작은 버리는 데 있어요. 버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제거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릇을 깨끗이 비워야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버리지 않고 제거하지 않고 은혜만 받겠다? 그거는 그냥 피상적인 은혜밖에 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버리고 제거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걸 제거해야 돼요. 고대에는 바알이라고 하는 또 아세라라고 하는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어요. 눈에 보이는 거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상은 물론 이제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형상을 만들긴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도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우상이 존재해요. 그 마음속에 존재합니다. 그렇죠? 고대에는 밖에 보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안에 있어요.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꽁꽁 숨어있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기도 쉽지 않고 찾아내더라도 끄집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미 다 우상이 다 있습니다.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는 모든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다 다릅니다. 본인이 사랑하는 거, 본인이 추구하는 거, 우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우상, 너희들이 사랑하는 거,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거, 여러분만 알고 있는 거, 그것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사기에 보면은 그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과 300용사 이제 미디안 족속과 이제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을 벌이기 전에 아주 흥미로운 명령을 하나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기드온에게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 버리라, 불태워 버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 앞에 아주 흥미로운 명령을 하나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한번 보면. 사사기 6장 25절 2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이게 중요해요. 7년 된 둘째 수소,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26절,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 그 둘째 수소는 어떤 수소예요?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뭐가 흥미롭냐 하면요, 7년 된 둘째 수소라고 하나님께서 콕 집어가지고 말씀하세요. 그거 드려,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수소 그거 알지? 그거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왜 흥미롭냐 하면 성경 어디에도 7년 된 수소를 드리라고 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만 나와요. 둘째 수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은 늘 흠 없는 첫째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여기서는 7년 된 둘째 수소, 너희 아버지 집에 있는 7년 된 둘째 수소를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뭐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정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저에게 가장 그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해석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7년이라고 하는 것이 근접 문맥을 보게 되면 미디안 족속이 압제를 했던 횟수예요. 그 사사기 6장 1절을 보게 되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압제합니다. 7년 동안 압제했다고 그래요. 근데 6장 4절을 보게 되면 미디안 족속이 메뚜기 같이 이스라엘에 달려들어 와가지고 양이나 소나 나귀를 남김없이 다 진멸했대요. 다 노략해 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쳐들어올 때마다 7년 동안 엄청난 그 압제를 당하고 계속 공격을 받았는데 공격해 들어올 때마다 양이나 소나 나귀를 다 가지고 간 거예요. 다 진멸하고. 그런데 그 미디안 족속이 공격해 들어왔던 그 첫 해부터 살아남았던, 7년 동안 살아남았던 수소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게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수소입니다. 그게 7년 된 둘째 수소예요. 그럼 여러분, 미디안 족속들이 다 끌고 갈 때 하나 남았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대단히 소중하게 여길 것입니다. 그렇죠? 대단히 소중하게 여길 것이에요. 집안에 우상이 됐을 수 있습니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7년 된 둘째 수소, 바로 그거. 어떤 사람들은 이야, 그렇게 미디안 족속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공격해오고 막 진멸시키는데 저 녀석 올해도 살아남았네? 올해도 또 살아남았네? 7년 동안 살아남았네? 그러면서 야, 저거 무슨 신통하다? 이러면서 우상화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7년 된 둘째 수소를 딱 집어가지고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화시키고 있는, 너희들이 사랑하고 있는 그것,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릴 때 그것도 함께 죽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7년 된 둘째 수소는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바알과 아세라는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 그게 바로 7년 된 둘째 수소입니다. 그거 찍어버리라, 그거 불태워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는 말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는 말을 좀 신약적인 표현으로 다시 이렇게 표현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아를 부인하라. 자아를 부인하는 겁니다.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은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왜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 자아를 부인하는 것이냐? 모든 우상의 뿌리 안에, 뿌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나예요, 나. 자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십계명 중에 이계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요? 너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나를 위해 만드는 모든 것,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상은 나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내가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탐심이 내 안에 있는 탐심이죠. 내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뿌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 마지막 열 번째 계명이 뭐죠? 열 번째 계명이 뭐죠? 탐내지 말라죠. 탐심이요, 탐심. 1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말하고 제일 마지막에 탐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탐심이에요. 사실은 모든 것의 뿌리가 나에게 있습니다. 탐심이 무엇입니까? 탐심이 뭐예요? 탐심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자기의 뜻에 맞는 일이나 물건이나 사람을 애착하여 탐내고 만족할 줄 모르는 것. 자기가 원하는 일에 욕심을 내어 억제하지 못하고 집착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일, 물건, 사람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만족할 줄 모르고 집착하는 것. 애착하는 것, 집착하는 것. 그렇죠? 아주 작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착하는 것. 그게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애착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집착하는 게 뭐예요? 그게 물건이 되었던, 그것이 사람이 되었던, 그것이 일이 되었던 간에 그게 바로 탐심이고 그게 바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충분히 우상숭배할 수 있어요. 교회 잘 섬기면서도 우상숭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성도분들 중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하고 애착을 갖는 것이 있어요. 그건 아니면 교회 다니는 그 의미가 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분들은 직분에 탐심을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나오는 이유가요, 직분 차지하기 위해서요. 그것 바라보고 교회 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직분을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그런 직분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직분을 얻으려고 옵니다.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지만 다른 교회에서는요, 제가 직분 선거에 떨어져서 교회 떠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실망하고. 그렇죠? 밥은 굶어도 자존심 건드리는 건 못 참겠다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구겨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 교회만 교회냐, 그 떠납니다. 그 신앙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던 거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다고 하는데 여전히 내 가운데에 탐심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거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 그 뿌리에 내가 있습니다. 자아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기 전에 그것 해결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카일 아이드먼이 쓴 그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그 우리에게 있는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상이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대요. 하나는 뭐냐면 쾌락, 힘, 사랑이 있는데 그 각각의 세 가지씩 신이 있다고 합니다. 쾌락에는 음식과 섹스와 오락의 신이 있고 힘에는 성공과 돈과 성취라는 신이 있고 사랑에는 로맨스, 가족, 마지막으로 나라고 하는 신이 있다고 합니다. 이 전체를 어우를 수 있는 것이 탐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탐심. 왜냐하면 음식에 대한 탐심, 식탐, 섹스, 오락에 대한 탐심, 집착하는 겁니다. 애착을 갖는 거예요. 성공, 돈, 성취에 대한 탐심, 로맨스에 대한 탐심, 가족에 대한 탐심,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의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자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라고 하는 말은 자아를 부인하라고 하는 말과 똑같아요.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아. 나를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로 절대로 돌아가는 것이 진심일 수가 없어요. 말로만, 그렇죠? 말로만 돌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탐심을 부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콕 집어서 그것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7년 된 둘째 수소, 그렇죠? 바알신과 아세라산, 아세라신, 너희들이 사랑하는 것, 그거 찍어버리지 않으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은혜만 받는다 그러면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거 끊어내버리지 않고 은혜 받으면요, 오히려 받는 은혜가 독이 될 수 있어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버리지 않고 그냥 은혜만 받아요. 그냥 눈물 흘려요. 잠시 잠깐에. 그렇죠?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자아를 더 많이 드러내고 부추기는데 잘못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다 내려놓고 가셔야 돼요. 정말 내려놓고 가셔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술에 빠져서 사시던 분이에요. 완전히 술집에서 뭐 사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예수님 믿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술도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교회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더래요. 아니, 집안일은 안 하고 또 교회 가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예수 믿고 변한 것 같지만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변했어. 착각하지 마. 술집에서 교회로 장소만 옮겼을 뿐이지 자기가 변한 건 하나도 없어. 그러더래요. 근데 그 이야기가, 아내의 그 이야기가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제가 이야기 듣고 남 얘기 같지 않더라고요. 제 아내도 가끔 그러거든요. 안 바뀌었다고. 저도 바뀌려고 많이 노력하는데 자기가 돌아보니까 진짜 그러더래요. 술집에서 누리던 즐거움을 교회에서 누리고 있더래요. 장소만 바뀐 거예요. 술집에서는 술집이 주는 즐거움이 있고 교회에서는 교회가 주는 즐거움이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 진짜 믿지 않고도 충분히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술집에서 교회로 장소만 옮겼을 뿐이지 시간만 또 똑같이, 그렇죠? 이동했을 뿐이지 그냥 똑같은 생활을 하고요. 자아는 여전히 살아있더래요. 그러면서 회개하고 변화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여전히 나를 섬기고 있는 그렇죠? 자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그것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정말로 돌아오려거든 그거 찍어내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찍어버리고 내려놓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인데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그 말은 뭐예요? 돌아올 때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말이고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그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진심을 바라지 않아요. 물론 진심도 좋죠. 근데 진심보다 전심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죠? 제 진심을 아시죠? 하나님 아세요. 여러분 진심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전심이요. 전심.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전심을 원하세요. 전심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믿긴 믿는데 전심이 아니에요. 전심이. 그렇죠? 적당히 믿어요. 적당히. 적당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예배드려도요. 적당히 예배드려요. 회개해도요. 적당히 합니다. 요 정도까지만. 기도해도요. 적당히 해요. 적당히. 그래서는 절대로 여호와께 온전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돌아가요. 전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고 간다고 하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맹세했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이었는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 그 물 위를 같이 걸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걸어서 걷다가 물로 빠지긴 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시도도 안 했어요. 근데 베드로만큼은 믿음의 시도를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더라도 나만큼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세 번이나 부인했죠. 우리 너무나 잘 알죠. 근데 부인할 때 점점 강도가 세워지죠. 마태복음 26장 7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해요?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게 점점 세져요. 26장 72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아까는 부인만 했는데 이번에는 맹세하고 부인했대요. 7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렇죠? 부인했어요. 맹세하고 부인했어요. 저주하며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점점 세져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절대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했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됐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부인하게 됐죠? 부인하면서 점점 강도가 세지게 됐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 따른 게 아니죠. 따르긴 따랐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던 태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말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누가복음 22장 5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어떻게 따라가요? 멀찍이 따라가니라.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안 따라간 건 아니에요. 따라가긴 따라갔어요. 근데 멀찍이 따라갔대요. 멀찍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예요?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는 거죠. 메시지 성경을 보게 되면 안전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이렇게 말해요. 안전거리를 두고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긴 따라가요. 안 따라간 건 아닙니다. 따라가긴 따라가는데 너무 가까이 가기엔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가까이 가다가는 자기가 위험에 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차하면 도망갈 수 있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따라간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따라가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믿는다고는 해요. 그렇죠? 말은 잘해, 말은. 죽기까지 따르겠다라고 말은 하는데 적당히 따라갑니다. 안전거리를 따고 그 거리를 두고 가요. 주님이 막 다가오시면 부담스럽대요. 점점 이렇게 거리를 좀 뛰세요. 예. 그렇죠? 적당한 거리에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해요.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어떻게 멀리 가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긴 가라. 근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적당히 가, 적당히. 적당히 해. 안전거리를 유지해서 적당히 가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사탄의 유혹이에요. 수련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련회 가. 가긴 가. 가긴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진 마. 적당히 가. 준직에 돌아가? 좋아. 돌아는 가는데 전심으로 가진 마. 적당히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가. 이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이렇게 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은혜 받기를 위해서는요,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전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따라야 돼요. 바로 옆에서 바짝 쫓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를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한국에 있었을 때, 그 기도원의 어느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집회를 하는데 어떤 자매님이 기도를 하는데 앞에서 이제 무릎 꿇고, 한국에서는 이런 의자가 없이 옛날에는 기도원에서 다 무릎 꿇고 기도했었잖아요. 앞에서 어떤 자매가 기도하는데 이 자매가 짧은 치마를 입고 왔대요. 근데 막 기도 시간이 됐는데 막 엄청나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게 막 속옷이 막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는데 막 앞에서 막 너무 힘들더래요. 그런데 그 강사 목사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그분이 은혜를 받더래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기도할 때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라고. 어느 정도로? 체면 생각하지 말고 수치스러운 거, 부끄러운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야, 얘 오늘 은혜 안 주면 오늘 큰일 나겠다. 숨 넘어가겠다. 이 정도로 열심을 내야 은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직도 제가 기억이 나요.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렇죠?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는 전심으로 따라가야 돼요. 전심으로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회개도 전심으로 해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냥 눈물만 조금 흘리고 그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회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회개는 회개를 통해서 나의 치부가 다 드러나더라도 나의 죄가 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때로는 가족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때로는 자녀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더라도 때로는 이 죄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사역을 그만두고 내가 직장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내가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만큼은 내가 이건 타협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회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정말 그 마음으로 회개하십니까? 그냥 눈물만 흘리고 주님께 그냥 고백만 하고 그게 다 끝입니까? 그건 전심이 아니죠. 그냥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는 전심을 다해야 돼요. 치부가 드러나더라도 수치를 당하더라도 내가 이 죄를 끊겠습니다. 정말로 끊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적당히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적당히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멀찍이 두고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대충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적당히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적당히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야 돼요. 대충이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이번에 수련회 하니까 그냥 가서 그냥 좀 은혜 받고 오자. 이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집회인데 이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 스코틀랜드에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작성된 이후에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가 1650년에 총회를 열고 이 국가적 위기를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우리들에게 왜 왔는지 이제 모였습니다. 그들이 그 총회에서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모든 잘못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있다.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위정자들을 탓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죄라고 여기지도 않고 어떤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지도 않고 이 모든 것은 바로 교회의 잘못이요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죄의 세밀한 목록을 작성했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가 산나몬에 있었을 때 한 5, 6년 전쯤에 있었을 때 제가 이걸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목록을 읽으면 제가 이 기도문을 읽을 때마다 많이 찔려요. 내 안에 숨어있는 죄가 다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목록이 우리 안에 있는 우상, 우리들 안에 있는 탐심, 아직도 죽지 않은 자아를 다 드러내줘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읽으면서 여러분 안에 해당되고 있는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안에 있는 숨어있는 우상, 숨어있는 자아, 그 탐심, 그것들을 끊어버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역에 임하기 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일들을 가장 적게 즐거워한 죄, 직분을 수행할 때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쓴 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영화로운 이름을 위해 당하는 고난을 높이 평가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과 자기 사랑 사이에서 오락가락한 죄, 실제 우리 자신과는 다른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한 죄,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상태와 사는 방식을 평가한 죄,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열매 없는 대화, 즉 바람직하지 못한 대화들을 나눈 죄, 너무 잦은 오락과 기분 전환으로 시간을 남용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쾌락을 더 사랑한 죄, 주일날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대신 오히려 그 결점에 대해 말하며 비웃은 죄,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도와주셨으니 이번에도 도와주시려니 생각하고 기도를 거의 하지 않은 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보다 사람들로부터 비난이나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 의무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죄. 여러분, 이 죄가 바로 우리들의 죄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죄가 있지 않으십니까? 있다고 한다면 다 끊어버리고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스바 부흥 성회 같은 놀라운 부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먼저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7년 된 둘째 수소 그거 제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께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전거리를 두지 말고 멀찍이 따라가지 말고 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전심으로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을 기억하며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고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번 수련회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